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학교 설교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이다.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라는 요소예요.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은 고민들을 해요. 이 시간 사용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한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외모는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능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경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공평해요. 모든 사람에게, 지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지능이 다소 부족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절대적인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2023년은 크로노스 시간 개념으로는 365일이에요. 내년 2024년의 크로노스 시간은 2월달이 28일이 아니라 29일이기 때문에 366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윤년이라고 그러죠. 내년에 366일이 될 것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에게만 366일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동일하게 366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절대적인 시간 개념인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외로 아주 짧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짧아요. 이 절대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퀄리티, 삶의 퀄리티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절대 시간이 생각보다 아주 짧다. 두 번째는 각 사람마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에 의해서 살아야 될 그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약 잘 챙겨 먹고 이러면 더 수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지를 정하시는, 첫 번째, 각 개인에게 주어진 절대 시간이 생각보다 아주 짧다는 사실을 먼저 짚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담배 연기 입안에 머물다가 후 하고 이제 뭐 도넛도 만들고 하지만 그래도 입에서 나오는 순간 10초 머물까요? 10초, 20초를 못 버텨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진단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욱한 아침 안개가 오래 갈 것 같은데 언제 그치지?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진하게 안개가 끼었네. 아, 그런데 한 시간도 안 돼서 확 그쳐요. 이 의미입니다. 엄청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잠시 존재했다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한없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의외로 짧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14절 앞에 구절 보십시오. 13절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유대 상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 상인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문맥 가운데 전체 5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와 도시를 오가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합니다.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 어디서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떻게?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무엇을 장사하여 왜 이익을 보려고 사업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 계획 세우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계획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사업 계획 세우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인생 성공을 꿈꾸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5절,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주께서 그 사람의 생명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데 이걸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사람에 대한 생명에 그리고 삶에 대한 주재권, 주권을 갖고 계신다. 나는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 다 그 손을 봤을 거예요. 주께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돈을 벌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세대의 시대 정신은 이것을 추구하지만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의식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성공에 대해서도 거창하게 말을 합니다. 주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뭐요? 다 악한 것이라. 그런 자랑과 자부심은 내용이 없는 자랑이며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연수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사람이 생존하는 연수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혈액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별이 주어집니다. 피부색이 주어집니다. 내가 태어날 민족성, nationality, 내가 어느 민족에 속할 건지, 내 ethnic group이 어디에 속할 건지 정해져서 나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12절,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날 계수함을 각자에게 주어진 날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한 거 아셨어요?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근데 모세가 얼마를 살았어요? 네, 120세. 120세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특이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망부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요? 120세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오는 노화 현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죠? 더 살 수 있었는데 사명과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신체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때 당시 사람들 수백 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지만 과거에 계속 수명이 줄어들어서 모세 때가 되어서는 다시 모세 기도 쪽으로 와볼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모세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120세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 모세가 120을 살았단 말이죠. 평균을 넘어선 80세를 넘어선 120세를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죽을 때도 노화나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세요. 130세, 40세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한계를 두신 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 주어집니다. 각자의 일생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 보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이범신 선교사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에녹의 할아버지 이름이 마할랄렐인데 895세.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렛의 시대 때에 보면 에녹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의 반란이 일어난 야렛의 시대 때 일어납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962세에 살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나이는 알죠, 여러분? 969세. 예, 아들이에요. 에녹의 손자 이름을 라멕이라고 합니다. 777세. 그러니까 중간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보다도 현저하게 젊은 나이에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3,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들 무두셀라보다는 3배, 손자 라멕보다는 2배의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면은 요절했기 때문에 잘못 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평균 수명과 비교했을 때 일찍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그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정 지어주신 그 가운데 불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녹을 위해서 365년의 생애를 섭리하셨고 주의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 꽉 찬 삶을 산 그 에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종합해서 정리하면은 각자에게 일정한 분량으로 지정된 수명이 있다.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영혼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시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거는 싸움이에요. 지혜와 전략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호세아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 세대는 시간 상황에 있어서 전략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막 치고 들어와요.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와해시키는 산만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이곳저곳에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excuse 하고 다음 주에 시작하자든지 이번에는 안 되겠다 다음 달부터 하자든지 하는 계획 변경을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차원에서 에너지 고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먼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에만, 사는 세상에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시간은 창조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창조한 것은 여러분 이해하세요? 공간을. 이 물질 엘리멘트 자체도 다 창조된 거였어요. 없었다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또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공간, 온 우주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라는 차원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요.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구질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게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시간 차원을 존재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주께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건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룰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팩트만 한번 마음 한켠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창조되었고 timelessness, 시간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바로 그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실도 주님에게는 현재의 일이 되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은 주님께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who I am. Ever present God.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게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라는 공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이 영원한 차원의 삶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섭리해 놓으셨어요. 영원이라는 차원의 삶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고 찰나적이에요. 그런데 이 찰나적인 이 시간, 그것이 10년이든지 80년이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이 시공간 가운데 우리가 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원 가운데서 남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1년에 설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한 20번 이상 인용하는 구절 같습니다. 그처럼 중요성을 가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삶은 잠시 제한된 시간에 허용된 시간의 단위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잠시라고 썼고 제가 애용하는 HCSB 같은 경우는 이게 temporary라는 표현을 써요. temporary, 일시적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아주 찰나적이고 짧아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이에요. 엄청나게 큰 단위예요. 우리는 여기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표현에 매료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여기 사로잡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죠. 자, 이제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남기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시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일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적용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된 그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고 영혼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양식, 나를 지탱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목적, 이 사명 선언에 따라서 그분의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본받을 게 엄청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자유가 생깁니다. 잠재의식 가운데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함이나 막연함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 내면의 그림이 그려지고 따라서 장소와 분량과 시간이 구체화되면서 실행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 계획을 세우면 자유가 생긴다. 두 번째, 계획을 세우면 시간이 생겨요. 계획을 세우면. 왜냐하면 불필요한데 할애했던 그 시간들이 계획을 세움으로써 필요한 행위 가운데 그 시간들을 할당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낭비해요. 저는 비교적 계획을 세우고 시간 매니지먼트에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그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유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읽었던 책도 서른 권이 넘을 거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유튜브 팟캐스트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 지금 몰랐는데 너무 좋아하는 분야예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안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 되면 후회합니다. 제가. 대부분의 낭비된 시간들은 옛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패턴의 삶이에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시간이 납니다. 세 번째, 계획을 세우면 행동이, 실행이 쉬워져요. 대부분의 일들은 실행을 원하지만 막연한 가운데 내일, 내일, 내일 해요. 제가 Surface Pro가 있는데 구형이에요, 구형. 5년 전에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트레이드 미. 자꾸 부담이고 어쩌고 가면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데 팔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것을 팔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든다는 거 알아요. 사진을 찍고 올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료를 정지해야 돼요. 물론 안에 있는 거 왕창 다 옮기면 되지만 그에 있는 게 중복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팅 아웃 하는 게 나한테는 이게 너무 적어도 5시간 이상 걸리는 그 프로젝트인 거예요. 근데 그 5시간을 못 내요, 제가. 다른 건 해도. 이게 계속 이어져요. 하루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월요일은 이거 하고 화요일은 이거 하고 수요일날 올린다. 그래서 290불에 팔았습니다. 시간 계획 세울 때 머릿속이 아니라 글로 적거나 타이핑하여 눈으로 확인하면서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건 너무 중요해요. 글을 적으면서 계획을 짜는 순간에 실행률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시간 사용에 효율적이 됩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을 존중해라. 두 나무를 베는 벌목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덩치가 조금 크고 한 사람은 덩치가 작아요. 덩치가 작은 사람이 고참입니다. 신참이 덩치가 좀 큰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도끼와 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베어뜨리는 시합을 합니다. 한 시간 경과했을 때 고참이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몇 분 머물러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마다 그렇게 해요. 신참은 자기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비교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고참이 훨씬 많이 나무를 베었어요. 이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고참이 한 시간마다 5분 동안 그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잔 게 아니에요. 한 시간마다 톱과 도끼를 날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한하게 가동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하루의 신체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의지력 willpower도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는 의지력이라는 그 단위가 20개면 내일 50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력을 지혜를 가지고 할당해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6, 9절에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뜻일까? 이때까지 합당한 설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원어 사전에는 이 어구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날은 저녁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그런 표현은 지금 현재 제가 발견한 것은 가장 근접한 것인데 저는 어느 날 시간 사용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시간 사용은 저녁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잡을 때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은 저녁 시간은 하루가 끝나고 쉬거나 노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생산적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일과 연결된 시간으로 저녁 시간을 생각해요. 그리고 활동을 극히 제한합니다. 저녁에 하는 시간. 저녁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을 우리는 그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불금이라고. 계속 한국 같은 경우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생산으로 가는 접경입니다. 다음날 에너지 비축을 위해서 숙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녁 시간. 신체적으로도 제가 여기 있는 기사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밤 수면은 멜라닌과 노폐물을 버리고 피부에 좋은 영양물을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을 위한 세포 활동이 활발하다. 자극받고 손상받는 피부는 이 시간 동안 치유되며 그렇게 잠을 자는 동안이에요. 10시부터 2시까지. 화장품 살 필요 없이 그냥 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깨우지 말고. 밤에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맞서는 코르티졸, 세포신진 조절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게 된다. 그럴 경우 피지세포가 증식되며 피지 분비를 증가하여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 시간 리듬이 깨어지고 산만함이 들어오면 금식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온전한 금식은 자유함을 줍니다. 이 금식 행위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I am not a slave to my habits. 나는 내 습관, 노예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내 육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금식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순환 되는데 원하지만 끊기지 않아요. 근데 금식은 아주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루 온전하게 24시간 이렇게 쭉 하면 금식을 물만 마셔보는 거예요. 따뜻한 물 계속 마셔보는 거예요. 신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변화 반드시 일어납니다. 50세 여자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금식을 통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생명력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분되는 것을 느낍니다. 니콜이라는 미국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When I fast, it changes everything. It's like the air is different. 내가 처음 금식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마치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유함이에요, 자유. 그랬을 때 시간의 우선순위가 확확 다가와요. 왜냐하면 노폐물들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금식은 주님 앞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연약함, 자발적인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신 내 신체 앞에서. 그리고 이 금식은 큰 유익을 창출합니다. 어떤 유익이요? 나의 삶에 주님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유익. 그래서 진정 내가 갈망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이것을 방해하는지 그게 보여요. 금식하면. 어떤 습관이나 행동이 나의 신앙과 에너지를 거머리처럼 빨아먹는지 그것이 보여요. 금식하면. 죄는 아니지만 유익하지 못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요.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해요. 그때 금식이라는 하나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은 희한하게 패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제가 월말마다 저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혹시 합류할 분들은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 시간을 확보해라. 왜 이른 아침 시간일까?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충전하기 위해서. 사람이세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피곤도 느끼고 식사를 하지 못하면 배고픔도 느끼고 반드시 잠을 주무셔야 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시간은 충전의 시간이다. 전기차 생각해 보십시오. 충전 20%밖에 안 하고 그 차가 갈 수 있는 곳.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전기차인데 20%밖에 충전 안 됐어요. 깜빡해가지고. 불충전하면은 하루 종일 어디든지 택시 운전기사가 아닌 이상 오클랜드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밖에 충전 안 했어요. 얼마나 제한적인가요? 새벽 시간은 충전의 시간입니다. 충전 없이 시작하면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아침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아침 일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극단적으로 5시에 출근해야 된다면 저는 4시에 일어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4시에 만약에 출근해야 된다면 3시에 일어나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라도. 낮에 30분, 1시간 잠을 보충하더라도 아침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고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전화가 오지 않는 시간. 엄청 중요해요. 아침 식사 시간 전까지 1시간 욕심을 낸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것을 정말 고민하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욕심을 좀 내어서 아침에 두세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낮에 피곤하면 조금 보충하세요. 근데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확보해 보라고요. 그 시간에. 특히 육아로 지쳐있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지쳐있는 주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깨기 전에 방해받지 않는 절대 반지의 시간 두 시간을 확보해버려요. 그 시간에 읽고 싶은 책을 읽으세요. 그 시간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낮 시간에 여러분 암송시도 하면은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해요.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을 확보한 가운데 암송을 하면은 암송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방해가 없으니까요.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한두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심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헌신되어 있으면은 그 아침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 보고 암송하고 내가 읽고 싶은 성경 아니고 읽고 싶은 책을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찌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내가 부닥칠 모든 도전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가 충전된 가운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시간 사용에 지혜를 구한다. 제가 한 20년간 이제까지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결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저 아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밖에 없더라고요. 그 시간. 가장 나의 행복감을 크게 행복지수를 올리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적용점들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는 한 배를 탄 동료로서 이러한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시도해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편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님의 뜻을 추구할 때 시간 관리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제한된 한정된 그 연수 가운데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